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출산이 은혜요 거룩의 방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할 때 그것이 단순히 제의적인 거룩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는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어떻게 거룩을 구현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까지는 어떤 예배, 그러니까 제의적인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뒷부분에서는 뭐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몸에 생기는 여러 질병, 그리고 부부 안에서의 어떤 관계들, 노동, 뭐 농사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구현해 낼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인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포피를 뵌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이제 할례를 행한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언약 백성임을 인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산이 뭐 사랑의 열매다, 결실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출산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가정도 가정의 어떤 목적도 행복이나 사랑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출산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출산한 여인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출산한 여인을 향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렇게 부정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마치 악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부정한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4절 끝부분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것이 부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악하고 뭐 가증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큰 복이고, 이제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게 출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근데 왜 부정하냐? 이제 출산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방금 읽은 2절과 5절을 잘 보시면, 그래서 출산에서 부정한 것을 월경할 때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이죠.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이제 여성의 어떤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월경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이제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출산한 여인이 뭔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이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인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출산은 피를 이렇게 대량으로 흘리기 때문에 이제 출산은 사실 이렇게 산모로 하여금 죽음의 영역과 맞닿게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마치 이제 죽음을 맛보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피를 이렇게 쏟아내야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러한 점이 출산한 산모를 이렇게 부정하다 여기는 피 때문에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제 7일이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하고,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제 14일이 부정하고 66일을 이렇게 지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에 보내야 하는 기간이 이제 남자 아이보다 훨씬 두 배로 긴 것이죠. 남자 아이는 40일이 지나야 되는 것이고, 여자 아이는 이제 80일이 지내야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을 읽는 우리 여인분들이 불편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쿰란 문서가 된 게 사해에 있었던 동굴에서 발견된 그 어떤 쿰란 문서에서는 이게 아담을 만드시고 40일째에,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뭐 80일 만에 에덴 동산에 뭐 데려오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남자는 41일에 그 태가 형성되고 여자는 뭐 81일에 그 모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랍비 주장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학자도 남자는 40일 만에 여자는 80일 만에 만들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왜 그런가,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본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하는데, 레위기가 우리가 정경이라고 한다면 레위기가 다른 성경들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사실 다른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과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레위기가 모순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여성을 만약에 차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다른 본문에서도 여성을 차별하시고 하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죠. 그런데 사실 모든 성경은 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사실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구별하시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하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특별히 많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성을 차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딸을 낳았을 때 왜 그럼에도 왜 그런가 이렇게 했을 때 딸을 낳았을 때 두 배로 긴 것은 되레 성경이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요. 반을 보니까 성비가 여자아이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남자아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상황이 다르겠죠. 남자는 어떤 노동력으로 그리고 또 군인으로 사회에서 뭔가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성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는 뭔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조금 마음이 더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두 배로 준 것이겠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아이를 낳은 여인을 더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겠다.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그거 아닌데라고 반박하셔도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부정하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일종의 산모를 위한 배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은 접촉을 하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접근 금지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온전히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쇠약해진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산후조리이죠. 산후조리. 그래서 산혈이 깨끗해질 때까지 40일, 80일 이렇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노동력 중심 사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심지어는 성소에 나아가는 것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멈추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면서 아이를 낳은 여인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두 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성소 출입을 비롯해서 일상의 모든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일상을 회복하게 된 것이에요.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속죄죄를 드립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잘 보시면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재물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고 소들이고 딸 낳았다고 비둘기들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님은 구분이 없는 것이고 여인을 더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번제물이 속죄제보다 더 비싼 양을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드리는 이 제사의 핵심이 속죄죄보다는 번제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전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그러니 출산을 하고 이런 번제를 드림으로써 산모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어떤 의미도 있고 더욱이 낳은 아이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의미의 번제를 드려서 출산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하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천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남자 여자 두 사람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또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출산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 필요해요. 뭐 요즘은 출산율이 뭐 0.8명 뭐 0.7명 뭐 이렇게 해서 둘이 결혼해도 한 명 낳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그리스도인 여러 가지 뭐 논의할 문제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고 더욱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가난한 산모일 경우에는 마지막 8절을 보시면 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번제로 이제 한 마리는 이제 속죄제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에 걸쳐서 약자들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묵상해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잘 배려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빚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참 우리도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출산을 하신 분들이라서요. 자녀를 많이 낳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백성으로 길러내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자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교회가 그들을 잘 길러내고 또 남의 자식이지만 마치 나의 자식인 것처럼 그들을 잘 섬기고 돕고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가 자녀들을 길러내는 개인이 길러내는 것 아니라 교회가 좀 자녀들을 길러내는 좀 이런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길러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